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변의 집단 무덤에서 최근 붕괴한 독재 정권의 대량 학살 증거가 발견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언론들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다마스쿠스 인근 두 곳에 대규모 집단 무덤 현장을 방문한 스티븐 랩 전 미국 국무부 전쟁범죄 담당 특사는 이날 로이터 통신에 이 죽음의 조직 안에서 10만여 명이 실종됐거나 고문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랩 전 특사는 이 같은 잔혹 행위가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 치하에서 2013년경부터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나치 독일 이후 이런 일은 진정으로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실종자위원회는 시리아에 미확인 집단 무덤 66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보고된 실종자 수는 15만 7천 명이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알아사드 정권 붕괴 열흘 만에 시리아에서 나오고 있는 증거들은 충격적이라면서 이는 알아사드 독재 정권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집단 무덤뿐 아니라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을 포함해 미국 정부 차원에서 수집하고 있는 알아사드 정권의 자국민 학살 고문 등과 관련한 많은 증거들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셰이크 사우드 알타니 카타르 신임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휴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보도자료에서 오스틴 장관이 알타니 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모든 인질 석방을 보장하고 가자지구에서 휴전을 달성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는 이집트와 함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을 중재해왔습니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날 성명에서 카타르와 이집트의 중재 아래 협상이 진행 중임을 확인하면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조건의 부과를 중단한다면 휴전 합의에 도달하고 포로를 교환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익명의 하마스 소식통은 이 방송에 대화가 긍정적이고 낙관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이르면 오늘 카타르 도하를 방문해 휴전 협상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공군 전투기들이 한국에서 공중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미 제7공군이 어제 밝혔습니다. 7공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주한미 공군 군산기지에 제80 전투비행대 소속 F-16 파이팅 펠컨 전투기 2대가 16일 한국 필승사격장에서 한국 공군 F-15K 슬램이글 전투기 3대와 함께 근접 항공지원 캐스를 포함한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F-16 2대가 MK-82 자유낙하식 폭탄 여러 발을 그리고 F-15K 2대가 GBU-38 합동 직격탄 두 발을 모의 표적을 향해 투하했다고 70군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군은 양국 관계의 강화와 작전 준비 태세 강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함께 훈련한다고 말했습니다. 70군은 경기도 오산에 주둔한 미 태평양공군 예하 부대로 주한미군 공군 전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같은 날 일본 인근 해역에서 B-52 전략 폭격기를 동원한 가운데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들과도 공중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0월 31일 북한의 화성포 19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두 나라와 함께 한반도 인근에서 공중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가 수백 명 규모라고 미군 고위 당국자가 어제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러시아 내 북한군 병력은 확실히 최전방 지역에 있고 사상자 수는 수백 명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경상자부터 전사자를 모두 포함한 수치로 최하위부터 최상위 계급 전반에 걸쳐 부상자가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규모를 12,000명 정도로 평가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지난 8월 우크라이나군의 기습 침공 뒤 양국군이 교전을 계속해온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는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흘째 집중공세를 펼치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북한군을 적극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론들은 우크라이나가 애초 점령했던 쿠르스크 지역의 40%가량을 잃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에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미군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최하위 계급부터 최고위급까지 다양한 북한군이 전투에서 부상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와 관련해 한국 헌법 절차가 취지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탄핵안 가결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미한 동맹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확인했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소통에 제약이 따른다고 인정하면서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북 협상에 대비한 자체 대응 구상과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대화 재개 가능성에 한국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밤부터 차차 구름 많아집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3도,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2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에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미군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최하위 계급부터 최고위급까지 다양한 북한군이 전투에서 부상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 고위 당국자는 17일 북한군은 확실히 최전방 지역에 있으며 사상자 수는 수백 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 고위 당국자는 이날 우크라이나전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파악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군에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가벼운 부상에서 전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사상자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북한이 입은 피해의 최신 평가 수치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미군 고위 당국자는 또 북한군 내 다양한 계급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부상자들은 최하위 계급부터 최상위 계급에 가까운 인원들까지 망라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한 목표물 중 일부가 북한군의 지휘 통제소였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어떤 유형의 지도자들이 그 장소에 있었을지 짐작할 수 있으며 따라서 모든 계급이 포함된다고 부연했습니다. 미군 고위 당국자는 또 북한군의 독자적인 병력 기동이 목격됐으며 러시아 기동부대와도 많은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경보병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박격포 소대 등을 이용한 간접 사격을 활용하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에 파병된 전체적인 숫자는 이전에 미국 정부가 추산했던 12,000명과 일치하며 추가적인 북한군 파병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군 고위 당국자는 북한군의 전투 역량은 그리 뛰어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군 고위 당국자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주로 특수부대가 경보병 유형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면서 주로 소형 간접화력과 직사화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상할 수 있는 종류의 통신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전투에 익숙하지 않다면서 전장에서 그런 점들이 일부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들이 상대적으로 쉬운 표적이 된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초기 교전 몇 주 만에 이들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그렇게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전날인 16일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북한군이 전장의 이선에서 최전선으로 이동해 전투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숫자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그들이 사망자와 부상자를 포함해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고 믿고 있다면서 확실히 수십 명의 범주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국은 현지 시각 16일 러시아 쿠르스크 접경 지역에서 북한군 30여 명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의 교전에서 사망하거나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군 제414 공격 드론 연대는 전날 텔레그램 채널에 북한군이 포함된 수십 구의 시신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정치적 변화 속에서도 북한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한일 3국 관계가 계속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와 관련해선 한국 헌법 절차가 취지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과 일본의 지도부 교체와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통과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한 가지는 3국의 근본적인 이해관계라며 미국과 한국, 일본의 3국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3국 모두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one thing that doesn't change are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countries, and it is in the fundamental interest of all three countries.
밀러 대변인은 17일 워싱턴 외신 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특별히 중국이 경제적 강압을 시도하고 군사력을 동원해 영내 국가를 위협하는 것을 볼 때 미국과 한국, 일본이 협력해 위협에 대처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과 더불어 북한이 3국 모두의 안보에 가하는 실질적인 위협도 마찬가지라면서 이들 나라 지도자를 대신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말할 순 없지만 동맹이 지속될 뿐 아니라 강화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3국 국민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고 그렇게 되기를 매우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통과 상황과 관련해선 한국에서 취해진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우리가 초기에 우려를 분명히 하는 것을 봤을 것이라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국이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가 어떤 식으로든 약화되거나 훼손되지 않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the recent actions in Korea, including the president, so you know you saw us make clear our initial concern about.
그러면서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한국 정부와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관련 당국의 절차를 잘 따르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한 질문에는 윤 대통령의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 언급하거나 판단하지 않겠다면서도 지난 몇 주 동안 대체로 헌법 절차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 것을 봤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된 윤 대통령의 일부 정치 인사 제거 시도설과 관련한 질문에도 미국 정부에서 그런 정보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한 의혹과 관련해선 한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국 정부 당국이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가 가진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지난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처음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인을 겨냥해 사용하기 시작한 군사 장비를 러시아에 제공하는 방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seen North Korea consistently strengthen its relationship with Russia over the past 6 to 9 months. First by providing.
이어 가장 최근에는 11,000명의 병력을 제공했고 이들이 북한에서 러시아로 이동한 후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되도록 했다면서 이제 그들은 우크라이나 군인들과의 전투에서 다치거나 죽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혹은 하지 않을지 예측할 수 없지만 북한군이 분쟁을 촉발하지도 않고 자신들을 위협하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중대한 확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앞서 열린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새로운 북한 병력의 충원과 관련한 질문에 새롭게 발표할 내용은 없다면서도 그럴 가능성에 대해선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탄핵안 가결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미한 동맹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확인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17일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계속 헌신하고 있다며 우리의 연합방위 태세는 여전히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ou've heard Secretary Austin say this,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is ironclad. We continue to remain committed to peace and security.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대통령의 직무 정지 및 한국의 군 리더십 공백이 미한 동맹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는 질문에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미한 동맹은 철통 같다고 언급한 것을 들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현재 누가 한국 측 카운터파트냐는 질문에 폴 러카메라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일요일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했다며 그는 동맹의 힘을 강조하고 사전에 계획된 훈련과 연습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가 목요일에는 같은 주제로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도 통화했다고 상기했습니다.
I know that General Camara spoke with the acting Republic of Korea president on Sunday. He emphasized the strength of the alliance and reaffirmed.
그러면서 오스틴 장관과 한국의 국방부 장관 대행과의 통화 계획에 대해서는 당장 발표할 건 없지만 향후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인이 드론을 이용해 한국에 있는 미국 항공모함과 군사시설 등을 불법 촬영한 데 대한 미국의 입장과 관련해선 우리는 군 보호와 작전, 보안을 매우 중시한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영내 및 전 세계 동맹국들과 상호 안보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편 파트너십을 소중하게 여긴다며 잠재적 위협이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한국 부산경찰청은 지난 6월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3명을 불구속 입건에 조사하던 중 그들이 다른 군사시설에 대한 촬영물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한국 내 군사시설을 촬영한 중국인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북 협상에 대비한 자체 대응 구상과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소통에 제약이 따른다고 인정했습니다. 심현지 기자가 서울의 김환용 기자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이 오늘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군요.
그렇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이전에 한국의 대응 구상과 로드맵을 마련해 미북 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직무 정지로 권력 공백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내년 1월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리처드 그레넬 전 독일 주재 대사를 북한 업무를 포함한 특수임무 담당 대사로 지명한 점을 들어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문제에 두고 있는 비중을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문제, 특히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그 생각을 우선순위 맞이해서 빼놓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임 이후에 북한 문제를 시원하게 다루겠다는 것을 인디케이트하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레넬 특사는 트럼프 1기 때 독일 대사와 국가정보국 국장 대행, 코소보 세르비아 협상 대통령 특사로 일한 바 있습니다. 그에 앞서 8년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북한 사안 등을 다룬 경험이 있는 그레넬 특사는 미국 우선주의 외교 기조를 바탕으로 과거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나름의 북핵 협상 로드맵을 만든다고 해도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에서 미국과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북핵 문제에 소홀하지 않기 때문에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협상을 거부한 건 한국 정부가 아니고 북한이 일체 대화와 협상을 거부해서 소통이 단절됐던 것이라며 앞으로 핵 문제를 포함해 협상의 기회가 열린다면 그 모든 기회에 열려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비롯된 한국 정치의 혼란이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런 사태가 그 전에 구축해놨던 소통의 정치적 동력을 조금 약화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동력을 회복하는 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 소통의 직접적 당사자인 대통령이 지금 지금과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일정한 제약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에 미북 대화가 추진될 경우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개입할 공간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겠군요.
한국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16일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일본, 북한, 러시아 등 정상들과의 소통 의사를 밝힌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 주재대사 이어 일본 주재대사를 지명했지만 주한미국 대사는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세계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지만 아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군을 동원한 이번 계엄 사태를 지켜보며 한반도에서 전시 작전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북한도 계엄 사태를 통해 한국이 한반도에서 위험한 존재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미국과의 대화에 한국의 개입을 거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린웨이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이 임명됐다는 것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의사를 바로 특사를 통해서 전달해서 대화로 그냥 바로 간다는 거거든요. 이런 구도라면은 한국을 통해서 한미 간의 관료들의 협의회에서 진행되는 그 과정 자체도 생략될 가능성이 높아요.
박원근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 간 본격적인 핵 협상은 트럼프 신정부가 출범해도 조기에 이루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뒤 그레넬 특사를 통해 먼저 하려는 것은 북한의 러우 전쟁 추가 파병 등을 자제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며 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맞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 기자. 윤 대통령 직무 정지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관계에도 일정한 변화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태열 장관의 언급은 없었나요?
조 장관은 미한일 협력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또 한국의 현 정치 상황이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 준비에 영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하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문제는 이런 한국 국내 상황을 일본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 60주년을 기념하고 미래 지향적 의미를 만드는데 좀 주춤할까 봐 오히려 우리가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또 중국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혼란스러운 현 정국이 내년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태까지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불참하신 선례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주정상회의도 오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실제로 중국 외교당국과도 그러한 전제하에 대화를 나누고 있고 그러한 대화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 조기 종전 의지를 밝힌 트럼프 당선인 구상에 대해 의지가 강하다 하더라도 단기간 내 종전으로 이어지긴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과 종전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 등 동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응 전략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은 한국의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해 강력한 미한 동맹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확고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피트 리케츠 상원 의원은 17일 VOA 기자 만나 우리는 한국에서 어떤 당이 집권하든 미국과 강력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We want to make sure that you know whichever party is in charge in South Korea just like here in the United States that we continue to make sure that we have
리케츠 상원 의원은 이날 윤석열 한국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미한 동맹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중국의 부상과 그들의 매우 호전적인 발언을 고려할 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런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리케츠 의원은 또 한국 야당이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한국, 일본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길 바란다며 그것은 미국에서 초당적이며 한국도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국민이 선택한 지도자가 누구든 함께 일할 수 있길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회는 한반도 시각 1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찬성 204표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고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탄핵소추 의결서를 넘겨받은 한국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따라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공화당의 조시홀리 상원 의원은 이날 VOA 기자 만나 관련 질문에 우리에게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자 전 세계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 내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South Korea is an extremely important partner to us in the most strategically important part of the world.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홀리 의원은 또 북한이 한국 내부 사태를 이용해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 그러지 않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하며 미국은 북한에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올 것이고 더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딕더빈 상원 의원은 이날 VOA 기자 만나 한국의 이번 사태가 미한동맹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깊고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tell you, I think our commitment to Korea, South Korea, is a deep and well-founded commitment.
그러면서 미한 동맹이 이번 사태를 극복할 것이라며, 하지만 한국인들이 그들의 정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법사위원장인 더빈 의원은 미국의 동맹국이자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그런 결정이 내려진 것에 깜짝 놀랐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두 번이나 직면했고 결국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는 사실은 자신의 당내에서도 지지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의 탐틀리스 상원 의원도 이날 부여의 기자 만나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한 건 적어도 정치적으로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며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이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미한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우리 동맹은 강력하고 정치적 변화를 초월해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한국과 같은 나라들과 우리가 맺은 장기 동맹의 토대라고 강조했습니다.
He seemed to make a at least politically unwise decision to invoke martial law, and I think that they.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 의원은 이날 VOA 기자 만나 한국에 대해 계엄령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나라라며 한국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축소하려는 그의 노력에 매우 강력하게 저항했고 이는 모든 권위주의적 지도자에게 교훈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 nation of people who many of whom have memories of martial law, they rose up very strongly against his effort to curtail democracy. Should be.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소속인 케인 의원은 한국 내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한국 국민과 국회 심지어 여당에서도 보인 반응은 민주적 욕구가 살아 있고 건강하며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독일 정부가 17일 최근 한국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민주적 절차에 따른 사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관계자는 17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독일 연방정부가 가까운 파트너 국가의 국내 정치 절차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외무부는 국내 정치적 분쟁이 헌법과 법치주의의 기반에 해결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밝혀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만 명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거리에 모인 건 한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정부에 앞서 유엔과 유럽연합, 영국 정부도 관련 절차가 한국 헌법 및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한국 국회는 한반도 시각으로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 204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헌법재판소는 14일 국회를 통과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에 관심을 갖겠지만 조기에 이를 추진을 할 가능성은 적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예상했습니다. 또 미국 대화 재개에 한국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17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재개에 확실히 의혹이 있는 것 같지만 차기 정부에 있어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과 아시아에서의 다양한 분쟁에 대응해야 하고 한반도보다도 중국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I think Trump is certainly willing to resume his summit diplomacy with Kim Jong-un. But I don't think it's a
이어 그러나 언젠가는 김정은과의 개인 외교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김정은이 관심이 있는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금은 러시아와 좋은 동맹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것 같지 않고 트럼프와의 과거 만남도 좋은 경험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당장은 정상 외교 재개를 중요한 문제로 볼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17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트럼프가 언젠가는 북한과 관계를 맺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김정은과 얼마나 잘 지냈는지 자주 언급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어떤 논의가 시작되든 그 전에 먼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며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면 군인을 파병한 김정은과의 대화도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conditions first have to be right before there's any kind of discussion on North Korea. So I mean one possible avenue is if,
그러면서 Ukraine, 북한이 Russia. 트럼프 정부의 우선순위에 들어오기 전에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김정은 역시 현재로서는 전략적 셈법 속에 미국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을 세 차례 만난 트럼프 당선인은 제47대 대통령 선거 유세 당시 대북 외교를 주요 업적으로 거론하며 북한과 정상 외교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북한 업무를 포함한 특별 임무들을 위한 대통령 사절에 자신의 최측근 리처드 그레네 전 독일 주재 대사를 지명했고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트럼프 일기 대북 외교 실무자인 알렉스 웡 전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를 기용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은 16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그레네 전 대사가 대통령 특사로 지명된 데 대해 나쁜 소식은 그가 북한에 전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지만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네 전 대사는 북한 측 사람과 마주 앉아서 내가 대통령을 대신해 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또 트럼프 일기 대북 외교 실무자 알렉스 웡 전 부대표가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서 미북 대화에 전문성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so he's got a first-hand experience of knowing what's possible, what's with, you know, what and what was on the table as of 2019.
사일러 전 분석관은 그는 무엇이 가능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2019년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직접 경험한 바가 있다며 그는 가치를 평가하고 대통령의 의지와 지시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북 협상이 재개될 경우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비핵화 목표를 고수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하지만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석자는 미국은 비핵화 목표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정책이라고 말한다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S. as a policy would never really give up on denuclearization as a goal, but it's where the emphasis is. So they realize that if you try to push North Korea,
여석자는 북한이 비핵화 선언을 하거나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트럼프 정부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위협 감소나 한반도 긴장 완화에 중점을 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도 아마도 미국은 비핵화 목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과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단기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가 아니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Probably the U.S. rhetoric would continue to be to support the goal of denuclearization.
이어 따라서 실질적인 문제로서 미북 정상 외교는 좀 더 제한적인 단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아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입장에서 비핵화는 이제 죽은 문제라면서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거나 수용하고 제재를 해제하고 핵무장한 북한과 공존하기로 미국이 동의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고 한반도 주변에 주둔하는 미군의 수를 줄이며 미국이 전술핵과 전략핵 위협을 줄이는 것을 원한다면서 이런 목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화를 북한이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1월 21일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 전시회 연설에서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에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특히 당과 정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 국가의 안전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손으로 군사적 균형의 추를 내리우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임을 다시금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동아시아학 교수는 16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첫 번째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준 큰 선물은 미한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이었다며 협상이 다시 재개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더 큰 선물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aybe the one thing that Kim Jong-un would return to the table for is to watch.
스나이더 교수는 미북 대화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어떤 채널도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며 일기 때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매우 불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를 포함해서 누구와도 자세히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고 한국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정보 투명성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트럼프는 미한 동맹의 가치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러한 요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서 한국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어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정치적 공백과 선출된 대통령이 없다는 사실이 트럼프가 취임한 후 한국이 미국에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패싱에 대한 우려는 항상 있었다며 미북 대화나 남북 대화 때마다 투명성, 조정, 협력에 대한 우려가 항상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이 각자의 접근 방식에 대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정권을 위해 자금 세탁과 암호화폐 환전에 관여한 중국 국적자 2명과 유령회사 한 곳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미국 사이버 당국은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정권의 수익 창출을 위해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은 17일 북한 정보기술 IT 노동자와 사이버 범죄를 통해 조성된 자금 수백만 달러를 세탁한 네트워크에 관여한 개인 2명과 단체 한 곳을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제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북한의 자금세탁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이 오른 개인 두 명은 아랍에미리트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 루화인과 장지안으로 재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아랍에미리트에 기반을 둔 유령회사를 통해 자금 세탁과 암호화폐 환전 서비스를 제공해 불법 수익금을 북한으로 유입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또한 이들이 속한 불법 자금 세탁 네트워크는 해외자산 통제실에 의해 이미 제재 대상이 오른 북한 국적자 심연섭이 주도하고 있다고 재무부는 지적했습니다. 심연섭은 미국 정부의 또 다른 제재 대상인 조선광산은행 부대표로 재직하면서 북한의 해외 IT 인력의 수익 창출 활동에 관여한 인물로 이들을 통해 얻은 암호화폐를 일반 화폐로 환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재무부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오른 바 있습니다. 재무부는 구체적으로 중국 국적자 루화잉이 지난 2022년 초부터 심연섭을 대신해 정체가 불분명한 북한의 수익 창출 프로젝트에서 나온 암호화폐를 현금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2년 초부터 2023년 9월경까지 루화잉이 암호화폐 현금화와 자금 운반을 결합한 방식을 통해 심연섭의 자금 수백만 달러를 세탁했으며 세탁된 자금은 북한 또는 그 대리인이 사용할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중국 국적자 장지안 역시 심연섭을 도와 암호화폐를 환전하고 직접 운반하는 역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재무부는 또 이러한 자금 세탁 네트워크의 핵심 역할을 해온 아랍에미리트 소재 그린 알파인 무역유한회사 역시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자는 미국 내 모든 재산이 동결되고 접근이 차단되며 미국 여행 및 미국인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해 브래들리 스미스 재무부 테러 금융 정보 담당 차관 대행은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디지털 자산의 악용을 포함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복잡한 범죄 수법을 계속 사용하는 가운데 재무부는 북한 정권에 자금을 공급하는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아랍에미리트 및 기타 파트너들과 함께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금융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 주미 중국 대사관에 이번 제재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보안 인프라보안국 시사는 16일 발표한 2024 연말결산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미국의 4대 적대국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사이버상에서의 위협 진화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시사는 보고서에서 지난 10년 동안 미국이 직면한 위협은 크게 변화했다면서 국제적 테러리즘의 시대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을 비롯한 적대국과 다양한 사이버 범죄자들이 미국의 주요 기반 시설에 복합적인 사이버 위협을 가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능형 지속 위협 행위자, 특히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이들은 충분한 자원을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친 네트워크 및 시스템 침투를 목표로 하는 정교하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공격을 수행하며 시스템을 방해하고 수익을 창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전문가인 마이클 바나트 맨디언트 수석 분석가는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오직 정권의 수익 창출이라는 목표 아래 암호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 사이버 공격 활동을 그 누구보다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다면서 국가가 범죄를 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is a criminally sponsored nation state actor. It doesn't come from the bottom top down. It comes from the bottom up. The money does. So they actually their operations fund the regime, not the regime funding their operations.
바나트 수석 분석가는 북한은 특히 다른 국가 행위자와 달리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사이버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사이버 활동을 통해 수익을 벌어들여 정권에 바치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목표에 따라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은 제재를 회피하고 수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기술들을 모방하고 채택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바나트 수석 분석가는 이러한 활동을 막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독자 제재를 시행하는 등 각종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반발하며 이를 부인해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2년 2월 7일 홈페이지에 우리는 잊지도 않은 우리의 사이버 공격과 가상화폐 절취설을 내돌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우리 국가의 이미지 훼손으로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도전으로 보고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영국과 호주의 외교 국방 수장들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행위도 규탄하면서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람이 영국 외무장관과 존 힐리 국방장관, 호주의 페니웡 외무장관과 리처드 말스 국방장관이 17일 영국 런던에서 양국 간 외교 국방 2+2 장관급 회의를 열고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을 비판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이날 회의 직후 채택한 공동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제3국의 역할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장관들은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탄약과 무기, 기타 군수물자를 제공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군 러시아 파병 문제도 지적하면서 북한군의 러시아 배치가 인도태평양 및 유럽 대서양 지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우려스러운 긴장 고조 행위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또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도발적이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와 더 넓은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및 악의적 사이버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대화에 복귀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도 요구했으며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양국은 또 이번 회의에서 미국과 영국, 호주가 참여하는 3자 안보협정 오커스의 진전 상황에 대해 평가하면서 한국과의 관련 협력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공동 성명에서 오커스 2단계에서의 지속적인 진전을 높이 평가하며 첨단 군사력 제공을 가속화하는 데 파트너 국가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오커스 2단계의 성과가 동맹국들의 전력 증강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면서 양자 기술과 사이버 역량, 극초음속을 비롯해 해양 및 군사 기술 발전이 영내 안보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과 오커스 2단계 협력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개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협력을 모색 중인 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커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점점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호주가 결성한 안보 협의체입니다. 오커스는 현재 호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필러 1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양자 컴퓨팅과 해저 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인공지능 AI, 사이버 보안 등 8개 첨단 분야 군사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필러 2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추가 파트너 참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과 영국, 호주 정상은 지난 9월 오커스 출범 3주년을 맞아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는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이 오커스의 각 회원국들과 긴밀한 양자 방위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 나라들과 오커스 필러2에 따른 첨단 역량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개선과 자유 증진을 위한 지원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심각한 인권 유린과 초국가적 탄압에 대한 책임 규명,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 증진 활동에 최대 100만 달러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이 북한의 인권 개선과 자유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비정부 기구와 국제기구, 교육기관 등을 위한 기금 지원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하는 사업에 최소 10만 달러에서 최대 1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정부 및 다자기구와 협력해 북한 인권 옹호와 인식 제고를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헌신을 유지하도록 하는 활동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북한 안팎에서 자행된 심각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가해자의 책임을 묻기 위한 형사사법 절차를 모색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와 생존자의 구제를 지원하는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시민사회와 탈북민 커뮤니티 간의 협력 강화 활동, 북한 내 강제노동 사례 기록을 통한 인식 제고와 책임 규명 조치 등의 활동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북한 내외의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국내법과 국제법에 명시된 권리와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취약계층 인권 증진 영역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이와 함께 강제노동 철폐를 포함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기회를 모색하는 활동,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과 핵심 ILO 협약 비준을 고려하도록 장려하는 활동 등이 지원 대상 활동으로 제시됐습니다. 로버트 킹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무부의 이 같은 지원은 북한인권 개선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t's very helpful for the State Department to gather information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킹전 특사는 상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고 특정 인권 문제에 대한 초점도 바뀐다면서 국무부가 인권 문제에 관한 제안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권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한 결정이 많이 있고 북한은 이것이 적용되는 국가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밤부터 차차 구름 많아집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3도, 최고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2m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평양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상 2도. 안주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상 2도. 남포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상 2도. 평안북도 역시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신의주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상 2도. 수풍 최저 영하 12도, 최고 영하 1도. 강계 최저 영하 16도, 최고 영하 1도.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해주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상 4도. 용년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상 4도. 개성 최저 영하 9도, 최고 영상 4도. 사리원 최저 영하 9도, 최고 영하 2도. 신계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상 4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함흥 최저 영하 9도, 최고 영상 8도. 장진 최저 영하 22도, 최고 영하 1도. 해산은 하루 종일 구름 많습니다. 최저 영하 21도, 최고 영하 5도. 원산 하루 종일 맑습니다.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10도. 평강 최저 영하 12도, 최고 영상 2도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청진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상 3도. 선봉 최저 영하 9도, 최고 영상 1도. 삼지연 최저 영하 22도, 최고 영하 7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앞바다는 오후에 맑아집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1에서 2m, 오후에는 0.5에서 1.5m, 먼바다는 오전 1.5에서 3.5m, 오후에는 1에서 3m이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0.5에서 2m, 오후에는 0.5에서 1m, 먼바다는 오전 1에서 2.5m, 오후에는 0.5에서 1.5m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은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인도적이고 포용적인 이주체계 확립에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세계 이주민의 날에 전 세계 지역사회와 경제, 국가들에 대한 수많은 이주민들이 기여를 기린다면서 이날은 편견과 차별에서 노골적 폭력과 학대, 상상할 수 없는 인신매매의 잔인성에 이르기까지 이주민들이 직면할 수 있는 도전들을 상기시키는 날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도전들은 오해, 허위정보, 혐오 발언이 증가하는 가운데 분열을 조장하고 이주민들이 매일같이 해온 가치 있는 기여들을 왜곡하면서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공동의 인류애를 통해 이 같은 위험한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이주민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안전하고 인도적이며 포용적인 이주체계의 확립에 국제사회가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사나 국제이주기구도 보도자료에서 분쟁, 기후 관련재해, 경제적 압박으로 수백만 명이 안전을 찾아 나서거나 단순히 기회를 찾기 위해 살던 곳을 떠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기록적 수준의 국내 이주, 지속적이고 새로운 위기에 따른 인도주의 요구 증대, 그리고 비극적이게도 이동 중 사망한 이주민 수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이주기구는 노동과 기술, 인구의 측면에서 잠재력을 지닌 이들 이주민에 대한 증가하는 인도주의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70여 개국 1억 1천여만 명에게 자금 등의 지원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주 과정에서의 생명보호와 질서 있는 이주 경로 보장 등을 통해 안전하고 모두에게 유익한 이주 체계를 계속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이주민의 날은 2000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라 매년 12월 18일로 지정됐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가 수백 명 규모라고 미군 고위 당국자가 어제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러시아 내 북한군 병력은 확실히 최전방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사상자 수는 수백 명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경상자부터 전사자까지를 모두 포함한 수치로 최하위부터 최상위 계급 전반에 걸쳐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총 12,000명 규모로 상당수가 지난 8월 우크라이나군의 기습 침공 뒤 양국군이 교전을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이날 성명에서 적은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흘째 집중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북한군을 적극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론들은 우크라이나가 애초 점령했던 쿠르스크 지역의 40%가량을 잃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변의 집단 무덤에서 최근 붕괴한 독재 정권의 대량 학살 증거가 발견됐다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언론들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다마스쿠스 인근 두 곳의 대규모 집단 무덤 현장을 방문한 스티븐 랩 전 미국 국무부 전쟁범죄 담당 특사는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죽음의 조직 안에서 10만여 명이 실종됐거나 고문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랩 전 특사는 이 같은 잔혹 행위가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 치하에서 2013년부터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나치 독일 뒤 이런 일은 진정으로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실종자위원회는 시리아의 미확인 집단 무덤 66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보고된 실종자 수는 15만 7천 명이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알 아사드 정권 붕괴 열흘 만에 시리아에서 나오고 있는 증거들은 충격적이라면서 이는 독재 정권의 타락상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무덤뿐 아니라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을 포함해 미국 정부 차원에서 수집하고 있는 알아사드 정권의 자국민 학살, 고문 등과 관련한 많은 증거들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셰이크 사우드 알타니 카타르 신임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휴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보도자료에서 오스틴 장관이 알타니 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모든 인질의 석방을 보장하고 가자지구에서 휴전을 달성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는 이집트와 함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을 중재해왔습니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날 성명에서 카타르와 이집트의 중재 아래 협상이 진행 중임을 확인하면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조건의 부과를 중단한다면 휴전 합의에 도달하고 포로를 교환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익명의 하마스 소식통은 이 방송에 대화가 긍정적이고 낙관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이르면 오늘 카타르 도하를 방문해 휴전 협상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등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